오늘 요한일서 3장 11절로 마지막 부분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요한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우리가 진리에 속한 자라는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면 우리의 행동은 결정되기 때문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가 결정이 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진실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하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잊지 않으면은 우리가 뭘 하려고 애를 쓰고 우리의 행동으로 그리스도인 됨을 증명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정체성을 날마다 확인한다면 우리는 의의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가 의로운 길을 선택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의로우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펼쳐지게 마련이고 그러면 우리는 의로운 길을 갖게 되는 것이고 의를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다윗이 시편에서 노래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고백 아니겠어요? 오늘 그는 또다시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 됨을 나타내는 것, 아니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 됨이 저절로 흘러 넘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데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이에요.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런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는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처음에 하셨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런 놀라운 일들을 기억함과 더불어 그분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내내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열두 사도들은 직접 들은 말씀들이죠. 또 많은 성도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보고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직접 보았기 때문에 보고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인같이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요한의 머릿속에 갑자기 가인이 떠올랐겠어요? 어디서부터 이 사랑이 깨어졌는지를 생각했겠죠. 도대체 인간은 어디서부터 이 미움이 시작이 되었느냐?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왜 인간은 그 사랑에서 벗어났느냐? 아, 이게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악한 존재로부터 비롯된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시작하자마자 살인극을 우리한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살인의 소식이 처음부터 전해진 거예요. 창세기 때부터. 그래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은 첫 살인자죠. 성경에 기록된 첫 살인자입니다. 왜 그가 살인하게 되었습니까? 그가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부터 어떻게 우리가 이 악이 들어왔는지를 알죠. 악이 어떻게 우리에게 접근했는지를 알죠. 그 악의 꾀임과 유혹에 어떻게 우리가 넘어졌는지를 우리가 알죠. 그리고 그 넘어진 대표적인 인물로 오늘 요한은 가인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가 의로운 자를 죽였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자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의로운 자를 싫어하고 박해하고 끝내 살해하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죽였어요? 아벨이 의롭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이 세상이 이 죄악된 세상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악한 일을 해서 죽인 것이 아니라 의로운 일을 해도 죽음을 맞는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예수님께서 무슨 죄를 지으셨습니까? 무슨 구체적인 범죄 행위가 입증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는 단 하나죠. 의롭기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우를 죽인 까닭은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조금 더 그 사정,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아벨의 제물은 받아들여졌어요.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아들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열납하지 않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거절당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 분풀이를 누구한테 한 거예요? 의로운 사람한테 한단 말이에요. 죄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관계를 회복하는 줄 모르기 때문에 깨어진 관계로부터 오는 그 분노, 좌절, 낙심, 실망을 누구한테 쏟아붓습니까? 꼭 이웃에게 쏟아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관계만을 규정하는 사회법으로 이 사회를 우리가 의로운 사회로 만들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끼리의 문제에서 비롯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 간의 문제로 모든 것을 풀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정치도 하고 혁명도 하는 것이죠. 뭐 혁명을 하면은 사회가 바로 잡힐 것처럼 늘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게 시민이건 시민혁명이건 무슨 민주혁명이건 군사혁명이건 세상을 바로 잡겠다고 하지 않은 혁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어떤 혁명이 세상을 바로 잡았습니까? 악한 집권 세력만 바뀌었을 뿐이죠. 따라서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라고 하는 이 모든 사회적 패러다임으로 이 세상을 고칠 수 없는 까닭은 문제의 출발점이 어디 있는지를 진단을 놓쳤기 때문이죠. 여러분, 문제가 어디서 발단되었는지를 모른다면 어떻게 해결책이 있습니까? 왜 형제끼리 싸웁니까? 왜 부부간에 싸웁니까? 왜 이 땅에 이렇게 갈등과 분쟁이 많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는 것을 놓치기 때문이죠. 거기서부터 수습되지 않으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랑하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쏙 빠지고 너희들 이제 그만 싸우고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을 베푼 것 같이, 내가 내 목숨을 다한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발을 씻어준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내 피와 내 살을 찢기고 흘린 피로 사랑하듯 그렇게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이죠. 13절, 14, 15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세상이 미워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때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 그 세상은 우리를 반드시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착한 사람은 세상이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착하고 그냥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사람들을 세상은 너무나 환영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을 베풀면 싫어합니다. 그리스도를 싫어하기 때문에, 절대 선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왜 내가 선을 행하는데 이렇게 뭐 사람들이 싫어하지? 예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의의 길을 걷는 사람은 환영받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 끼어들면은 분위기가 싸늘해져요. 그래서 마치 술자석에 앉았는데 술 안 먹는 사람이 앉아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다 술 먹고 뭐 부어라 마시라는데 한 사람이 멀뚱멀뚱 앉아 있으면 누가 그걸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죄악된 세상 가운데 죄의 길에서 벗어난 사람이 앉아 있으면 죄인들은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편해요. 우리가 뭘 메시지를 전하지 않아도,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않아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 있는 그 분위기 자체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남들처럼 죄인들처럼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불편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살아야 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환영받고 오셨습니까? 그분이 걸어간 걸음 속에서 기적이 나타날 때 잠시 환호성을 질렀지만은 그건 여러분 좋아요 한번 누른 것밖에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누구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사랑할 줄도 모르는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랑이라고 하는 기준을 새롭게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 사랑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에로스가 아닌 아가페로 표현하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에로스는 여러분 좋아요를 누르는 거예요. 사랑은 싫어요를 누르고 싶은 마음을 억제하고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가 가장 혼동하는 것, SNS가 이 세상에 끼친 가장 큰 해악은 좋아요, 싫어요예요. 여러분, 우리는 싫어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면 싫어요를 누르고 싶은 때가 훨씬 많아요. 그러나 사랑하기로 결정한 거란 말이에요. 저는 뭐 우리 동역자들하고 같이 동역하지만은 싫어요를 누를 때가 훨씬 많아요. 그러나 사랑하기로 결정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뭐 좋아서 사랑한 줄 아십니까? 그분도 바리새인들이 싫었고 그 무슨 종교인들 다 싫었고 심지어 따라오는 무리도 싫었고 그러지만은 그분을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이 차이를 모르면은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속에서 그냥 떠내려가고 말아요. 매일 좋아요 싫어요 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싫은 사람들에게도 사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변함없는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존중하고 또 존중하고 대접하고 인정해주고 그게 좋아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감정은 싫지만 우리는 형제를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싫다는 감정을 억누를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결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의지적인 사랑으로 혀를 깨물고라도 사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영생을 얻었어요. 그러면 미움에서 사랑으로 옮기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영생을 가졌다는 것은 무한을 가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소진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싫어요 감정에 시달리는 것은 내 에너지가 뺏기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내 뺏기는 게 이게 싫단 말이에요. 내가 손해보는 게 싫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이 오면은 뺏기는 게 없단 말이에요. 무한대에서 백을 빼든 무한에서 만을 빼건 무한에서 억을 빼건 무한에서 조를 빼건 무한은 무한이에요. 그래서 영생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단 말이에요. 어떤 것도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없어요. 어떤 것도 우리를 계산해서 벗어나게 할 수 없어요. 어떤 것도 우리를 이해관계에 얽매여 있지 않게 할 수는 없어요. 오직 진리 안에서만 자유롭단 말이에요. 오히려 오직 무한과 영생 안에서만 영원 안에서만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단 말이에요. 비교하고 교계하고 계산하고 따지고 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고 또 주고 당하고 또 당하고 속고 또 속고 손해보고 또 속아도 그냥 사랑하기로 결정한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랑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것도 이 세상을 바꿀 수 없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는 기준을 그냥 윤리적 도덕적 기준으로 우리를 뭐 안심케 하지 않습니다. 아니 마음으로 음식만 품어도 너 가늠했다는데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했다는데 그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다룰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생이 우리에게 와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을 알 텐데 그 옮겨진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게 사랑하는 걸로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걸로. 그래서 교회란 뭐냐? 영생받은 집단들이에요. 구원받은 공동체예요. 그 교회는 뭐냐 그러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란 말이에요. 문패를 붙여서가 아니고 십자가를 지붕에 달았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랑할 줄 알 때 비로소 그게 증거가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도 마찬가지고 야고보도 마찬가지고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다 뭐 살자고 뭐 먹고 살자고 직장도 다니고 살자고 하는데 뭐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겠어요?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건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좋아요는 절대로 목숨을 버리지 않죠. 좋아요는 뭐 우리가 아무리 BTS가 좋다고 해도 노래 하나 잘못 부르면 싫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짜 없어요. 그러나 사랑한다는 것은 내 목숨을 내놓는 행위란 말이에요. 시간을 내놓는 거란 말이에요. 내 재능을 내놓는 거란 말이에요. 내 건강을 내놓는 거라고요. 그게 사랑하는 거죠. 그나마 우리가 뭐 사랑을 비슷하게 경험하는 게 뭐 애들 키워보면 좀 그런 사랑을 알게 되고, 그야말로 정말 이제 친구를 위해서 큰 손해 한번 보고,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런 격언들이 생긴 거예요. 어려울 때 돕는 게 진짜 친구지. 그러면 어려우면 다 달아납니다. 내가 여유가 있으면 줄줄이 붙어 있지만 어려움을 당하면 아무도 없어요. 그때 진실한 사랑이 검증되는 것이죠. 아, 제가 나를 좋아요만 누른 건지 나를 사랑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분간할 수 있는 것이죠.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까지 가야 재물을 기꺼이 내놓는 것이죠. 내 재물만이 목숨을 유지하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하면 무슨 재물을 내려놔요? 불가능하죠. 형제가 궁핍함을 뭐 보아도 도와줄 마음이 안 다죠. 왜냐하면 내가 살아야 뭐 저도 살리는 것이지. 바둑 격언에 이런 게 있죠. 아생연후에 살타라고. 내가 살아서 남을 죽이는 게 바둑의 게임이에요. 이 세상이 파워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아서 남을 죽이고자 하는 게 그게 세상에 살아가는 작동하는 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작동하는 원리는 세상과 작동하는 원리와 정반대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이 교회에 들어오면 꼭 세상 같아요. 윗사람 아랫사람 따지고. 그 무슨 교회라고 그걸 이름을 붙일 수 있겠어요? 세상의 질서와 정반대의 질서라야 가정이란 말이에요. 또 하나 세상의 질서와 정반대라야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는 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곳이에요. 먼저 예수님 만난 사람이 새신자를 섬기는 곳 아니에요. 세상은 먼저 온 자가 나중 온 자들한테 대접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야고보서 2장 15절 17절 보면 이렇게까지 얘기한 것이죠. 같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래서 누군가는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늘 동사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쨌건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반드시 표현되게 반드시 나타나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사랑 없어도 사랑의 행위를 할 수는 있지만 진실로 사랑하는데 사랑이 표현되지 않을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모든 사랑이 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것은 사랑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노 사도가 평생 이런 걸 많이 경험했겠죠.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사람을 수없이 만났겠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오늘 보니까 입술과 혀의 사랑과 손과 발의 사랑이 있구나 이걸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을 조심하라는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왜 저렇게 가르치는 사람,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을 조심하라 그러겠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라,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 그 말을 하는 게 뭐냐면 가르치는 자들은 입술과 혀를 많이 쓴단 말이에요. 사랑에 대해서 많이 말한다고 절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하루 종일 사랑에 대해 설교한다고 사랑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어쩌면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고 사랑에 대해서 글을 쓰고 사랑에 대해서 강의한다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보지 말고 정말 진실로 그냥 돈 없는 사람 오면은 설렁탕 돈 안 받고 슬쩍 내보내주는 할머니, 예? 그냥 손님들이 물밀듯이 밀려와도 그날 떨어지면은 다 떨어졌다고 참 손님 돌려보내는 식당 주인, 이런 사람들은 말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입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늘 뭐 말로 사랑하고 말로 정의를 부르짖고 말로 구제하고 말로 봉사하고. 저는 NGO도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맨날 남의 돈 걷어가지고 그 하는 거 그것도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맨날 남한테 돈 걷어가지고 무슨 뭐 돈 전달하는데 그것도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자기 돈이 안 들어가고 하는 것은 그 의도를 의심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우리가 사랑하고 이렇게 살려고 하면은 책망하는 일이 말이 자책감이 드는 일이 많아요.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너 네 앞가림도 못하는 주제에 네가 뭘 이런 책망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기도도 잘 안 돼. 그 기도가 막혀 버려요. 사도 요한도 그런 걸 경험했겠죠. 그래서 21절 이하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책망할 것이 우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때는 우리가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걸 내 혼자 꿍꿍거리고 나를 쳐다보고 있으면 그냥 가라앉아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긍휼함을 입어야 되고 그 보좌 앞에서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야 돼요. 그게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는 이유예요. 우리는 어릴 때 수없이 많은 잘못을 저지르지만은 아빠 앞에서 용서받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아빠의 사랑으로만 회복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우리가 구하는 바를 받는 방법은 계명을 지키라,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라 그렇게 말하고 계시죠. 계명은 무엇이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기서 믿음과 사랑이 함께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주님을 더 믿으십시오. 어떻게 믿으십니까? 주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이게 결론이에요. 말장난 같습니까?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더 신뢰하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이웃을 더 사랑하면 주님을 더 신뢰하게 돼요. 믿음과 사랑은 둘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 우리 안에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내가 싫어요를 누르고 사랑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하루 종일 싫은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싫어요를 누르지 말고 그렇다고 또 내 좋아하는 사람들 만난다고 좋아요를 눌러 제끼지 말고 자꾸 누르지 말고 사랑하기로 그냥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차 앞에 끼어드는 사람도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러고 가고 엘리베이터 그냥 조금만 눌러주면 내가 탈 텐데 그냥 올라가버린 사람을 만나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에도 수천 번 수만 번을 싫은 사람들과 부대끼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기에 제 자신에게 얼마나 싫은 것이 많으시더라도 일흔 번씩 일곱 번 아니 칠백 번씩 칠십 번 아니 칠천 번씩 칠백 번을 용서하셨겠습니까? 주님 그 사랑을 우리는 정말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사오니 백 데나리온 받으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게 하시고 그 백 데나리온 받지 못한 것 때문에 상심하고 분노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그 사랑 깨닫게 하심이, 그리고 결단하게 하심이 오늘 하루 종일 걸어가면서 좋건 싫건 사랑하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사랑의 사람들 위해, 사랑으로 결단한 무장한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